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오늘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화산꽃이 반가운 봄입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는 꽃망울이 아주 큼직한 자몽련이 활짝 피었다가 지고 있고요. 작고 하얀 꽃을 여는 콩배나무, 노란 개나리, 홍매화도 참 예쁩니다. 그리고 워싱턴 기념탑 일대와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기념관 사이에 자리한 인공호수 타이틀 베이슨 주위에 펼쳐지는 벚꽃은 해마다 그 개화 시기를 기다렸다가 축제를 열 정도로 장관입니다. 자, 그런데 올해 벚꽃 축제에는 4천여 그루의 벚나무 중에서 스텀피라는 애칭의 벚나무 한 그루가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워싱턴 기념탑에서 토머스 제퍼슨 기념관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이 나무를 보기 위해서 이 나무에 활짝 핀 벚꽃을 사진에 담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5월이 되면은 근처의 다른 벚나무 140여 그루와 함께 잘려서 사라진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스텀피 나무와 이별식을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와서 보고 있는 겁니다. 영어로 스텀피는 그루터기라는 뜻입니다. 다닥다닥 붙어서 뭉게뭉게 꽃을 피우는 주위의 다른 벚나무와는 다르게 스텀피는 홀로 떨어져 있고요. 가지의 대부분이 잘려나갔고 한쪽으로만 몇 줄기를 뻗었는데 키 작고 앙상하고 비어버린 속마저 모두 드러냈지만 벌써 몇 년째 봄마다 활짝 꽃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생명력에 놀라워하면서 스텀피라는 애칭을 붙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스텀피 나무 앞에서 찍은 사진은 마치 어느 집 정원에서 공들여서 다듬은 분재 같은 나무가 꽃을 맺은 것 같은 특별한 느낌도 들고요. 주위에 만개한 벚꽃 그리고 170m 높이의 워싱턴 기념탑을 배경으로 모두 담을 수 있는 위치여서 워싱턴 DC의 벚꽃 풍경을 상징하는 사진 명소로도 유명했었습니다.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아왔던 스텀피 나무를 베어내는 이유는요. 지구온난화의 영향 때문입니다. 포토맥강이 대서양으로 연결되는 길목에 있는 인공호수 타이틀 베이슨의 조수간만차가 점점 심해지면서 스텀피 나무를 비롯해서 주위의 다른 벚나무 또 시설이 물에 잠기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벚나무가 물에 약합니다. 그래서 죽어버리는 경우가 많았고요. 호수의 방조벽도 1800년대 세운 것이어서 벽을 높이는 공사와 보수, 주변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아쉬운 마음으로 스텀피 벚꽃나무를 찾아와서 고마웠다는 팻말을 세우고 사랑한다는 빨간 하트를 그려놓고 간 사람도 있습니다. 나무 앞에서 이별곡을 연주하는 트럼펫 연주가도 있었는데요. 왜 꼭 베어내어야 하느냐, 살릴 수는 없느냐 하는 사람들의 요청에 스텀피 나무의 건강한 가지를 잘라 옮겨 심고 키워서 복원시키려 한다는 국립공원관리청과 국립식물원의 계획도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DC 일대의 화산 벚꽃은 110여 년 전 미국과의 친선을 위해서 일본이 보내온 벚나무 3천 그루가 그 시작이었습니다. 1912년 당시는 일본이 한국을 식민 지배했던 때인데요. 워싱턴의 벚꽃이 한국 제주도에 자생하는 왕벚나무라면서 한국이 이 벚나무의 DNA를 분석한 사실도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미국 내 화제 소식,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한반도 현안 정리합니다. 독자의 선택, 실생활 속 경제 이야기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생활 속 경제, 이야기 미국사, 그리고 인물 아메리카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순서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 생체 인식 스마트건 지문 인식, 얼굴 인식 총기에 등록된 사람만 총을 쏠 수 있게 만든 스마트건이 곧 미국에서 판매됩니다. 총을 손에 쥐면 방아쇠 아랫부분 센서가 지문을 확인하고 뒷면의 센서는 얼굴을 인식합니다. 총에 등록된 사람만 방아쇠가 열리도록 설정하는 이 스마트건은 우발적 사고 또 총을 뺏겨서 생길 수 있는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일반 총과는 다른 점입니다. 미국의 첫 생체 인식 총을 만든 바이오파이어사의 스마트건은 제임스 본드가 활약한 007 영화에서 그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2012년 콜로라도주의 한 극장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에 충격을 받았던 고등학생 카이 클로퍼 씨가 안전한 총을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연구하고 개발했습니다. 총을 소유할 자유가 있는 미국이지만 이 총 때문에 많은 사람이 다치고 또 죽는 현실에 안전하게 관리하면서도 꼭 필요한 상황에는 쓸 수 있는 총. 아이들과 청소년이 부모가 집에 둔 총을 우발적으로 쓰거나 사고를 당하지 않아도 되는 총을 만들겠다는 것이 이 스마트건 개발의 목표였답니다. 바이오파이어사가 이미 인터넷 웹페이지에서 사전 주문을 시작한 스마트건의 값은 한정에 $1,499입니다. 일반 총의 두 배가 넘는 가격인데요. 총기를 규제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스마트건의 개발과 판매를 모두 환영합니다만 총기 소유의 자유를 주장하는 쪽은 기술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총기를 파는 쪽에 반드시 스마트건을 상품으로 갖추게 하려는 바이든 정부의 계획을 반대하고 있고요. 일부에서는 스마트건 정보가 원격으로 제어돼서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느냐, 정말 필요하고 급한 상황에 총을 쏠 수 없게 될 수 있지도 않느냐 하면서 기술적 결함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 마이크로 아파트. 지금 미국에서는 마이크로 아파트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5평 정도의 작은 집인데 주방과 욕실도 있는 초소형 아파트입니다. 미국 서부 워싱턴주와 오리건주의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주 공간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시애틀과 포틀랜드 등 대도시에 만연한 주거비 문제, 비싼 월세를 감당할 수 없어서 집이 없이 살아가는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이크로 아파트를 새로 짓거나 보급하도록 촉진하는 법도 생겼습니다. 마이크로 아파트, 말 그대로 초소형 아파트입니다. 주방 설비를 갖춘 방 하나에 욕실이 있는 그 최소한의 기능으로 뉴욕 같은 큰 도시에서는 스튜디오라고 부르는 주거 공간의 3분의 1 정도 크기입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월세를 감당할 수 있고 가족을 돌보고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하는 집을 보급한다는 것이 워싱턴주와 오리건주가 이 마이크로 아파트 보급에 공을 들이는 이유입니다. 사실 마이크로 아파트는 1900년대 초에 미국 전역에 많았다는 가난하고 또 돈을 충분하게 벌지 못하는 노동자들에게 방 하나를 빌려주던 하숙집 여인숙의 21세기형 팬시한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도시를 개발하고 교외 지역은 단독주택 형태가 많아지면서 사라진 주거 형태이고요. 낡은 호텔을 개조해서 1인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에 집중했던 이 SRO, 싱글룸 거주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이것도 20세기 말에 없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고물가에 집값 또 임대료가 계속 오르면서 저소득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이 점점 더 부족해졌습니다. 최근 발표된 전미 저소득주택연합보고서에 따르면 소득이 연방 빈곤선 아래이거나 지역별 중위소득의 30% 수준의 가구에 필요한 임대주택이 730만 채 정도입니다. 이 규모는 미국에서 다달이 월세를 주고 집을 빌려 살고 있는 세입자의 4분의 1 정도에 해당합니다. 관련 소식을 전한 AP통신이 시애틀의 마이크로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자녀 둘을 둔 베네수엘라 가족을 만났는데요. 네 명이 살기에는 너무나 작지만 일반적인 원룸 아파트보다 $500 이상 싼 임대료가 좋고 가족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식사도 해먹고 씻을 수 있는 독립 공간이 있으며 그 절약한 돈으로 가족을 위한 약을 구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한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포틀랜드에 있는 한 노숙자를 위한 비영리 단체는 이런 초소형 주택, 마이크로 아파트의 월세는 평균 $550이고 마이크로 주택에 살고 있는 세입자의 80% 이상이 이전에 노숙한 경험이 있고 이 중 일부는 거주 기간이 30년에 가깝다고 밝혔습니다. 정비와 도시 미관을 위해서 초소형 주택이나 지원 제도를 없앴던 다른 대도시도 심각한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집 마련이 처음인 청년들을 위한 첫 주택으로 또 집 크기를 줄이려는 노인층을 위한 간편 간단 주택으로 마이크로 아파트의 효율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남부 국경을 지나서 뉴욕까지 찾아온 대규모의 이민자를 받게 된 뉴욕주. 뉴욕주 전역에 걸쳐 500개의 초소형 거주시설을 수리하고 개조하는데 5천만 달러를 투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본 해시태그였습니다. 한 주간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를 정리하면서 한반도 소식 알아봅니다. 독자의 선택, 박영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 26일이죠.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 나왔는데요. VOA가 보도한 미국 국무부 국방부의 입장 보도 내용 먼저 보겠습니다.
네, 미국 국무부는 이 대화와 외교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확인했고요. 국방부는 북한이 실질적인 논의에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무부는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미국은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일본인 납북자, 가족들의 편에 서 있다. 북한이 역사적인 잘못을 바로잡고 실종자에 대한 완전한 설명을 제공할 걸 계속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미국 국방부에는 북한이 핵개발이 일본과 상관없는 북한의 주권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일본과의 접촉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한 입장을 요청했는데요. 국방부 대변인 논평은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을 언급하면서 한국, 일본과의 공조 의지를 다시 확인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자, 미국 국방부는 미국이 북한의 군사 프로그램으로 인한 위협, 또 한국, 일본을 방어하고 영내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한 미국의 약속을 매우 분명하게 밝혀왔다는 것이었죠.
네, 맞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미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한국 및 일본 정부와 계속해서 협력할 것이고 북한이 군사적인 위협을 관리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에 복귀할 걸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26일 조선중앙통신으로 발표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핵심은 앞으로는 일본과의 정상회담 관련 접촉은 일제에 응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일본은 역사를 바꾸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며 새로운 조일 관계의 첫 발을 내디딜 용기가 전혀 없다고 지적한 겁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26일 담화에서 일본은 저들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그 무슨 핵미사일 현안이라는 표현을 꺼내들면서 우리의 정당방위에 속하는 주권 행사를 간섭하고 문제시하려 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전제 조건 없는 일본과 북한 순회회담을 요청하면서 먼저 문을 두드린 게 일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일 순회회담은 자신들의 관심사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하루 전인 25일자의 김 부부장의 담화는 조금은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네, 맞습니다. 25일의 담화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북일 정상회담 의향을 전해왔다. 중요한 건 일본의 실제적인 정치적 결단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지금처럼 북한의 주권적인 권리 행사에 간섭하려 들고 더 이상 해결할 것도 알 재간도 없는 납치 문제의 의연, 골몰한다면 기즈다 총리의 구상이 인기 끌기에 불과하다는 평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었습니다.
네. 그때 일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요시마사 하야시 일본 관방장관은 납치 문제가 해결됐다는 북한의 주장은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일본으로서는 일북평양선언에 따라서 납치, 핵, 미사일 등 여러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자국민 17명이 북한에 납치됐고 2002년 정상회담 후에 송환된 5명 외에 아직 12명은 북한에 남아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12명 중에 8명이 사망했고 나머지 4명은 북한에 아예 입국한 적이 없다면서 납치 문제는 이미 해결된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불법적인 정제유 반입을 차단하는 그 특별팀을 출범시켰다는 보도,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북한의 제재 회피 노력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한 미국과 한국의 협의체 출범을 자세히 보도한 기사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26일에 정제유 조달과 관련한 제재를 회피하려는 이 북한의 불법적인 노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과 한국 사이에 강화된 차단 태스크포스 첫 번째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고요. 26일에 나온 백악관 보도 자료에는 린 드보이즈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와 한국 외교부의 이준일 북해 외교기획단장이 회의를 이끌었고 양측이 어떻게 유엔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북한 정제유 수입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고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은 이런 활동이 북한의 군비 태세와 무기 프로그램 개발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만큼 이 러시아산 석유를 포함한 북한의 불법적인 이 정제유 조달 능력을 차단하기 위해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미국하고 한국이 어떻게 그 북한의 불법적인 정제유 반입 상황을 파악하고 또 조치를 하게 됩니까?
네, 강화된 차단 태스크포스 팀을 통해서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을 적발하고 이 독자적 제재 대상 옵션을 검토하는 한편 북한의 정제유 조달 조직을 고의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지원하는 영내 민간 부문과 제3자 행위자들을 참여시키는 등 북한의 정제유 조달 네트워크를 차단하기 위한 광범위한 공동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날인 26일 한국 외교부는 보도자료에서 한미는 제1차 회의에서 안보리 결의상 유류 반입 제한을 초과하는 북한의 정제유 반입 현황 차단 방안을 집중적으로 협의했다. 한미 양측은 러북 관계 밀착에 따라서 러시아가 북한에게 정제유를 제공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우려를 표하고 러북 간 불법적 협력을 중단시키는 방안을 협의했다면서 양측은 러시아가 스스로 밝혀온 바와 같이 안보리 결의를 철저하게 이행할 걸 강력하게 촉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 프로그램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목적으로 제재를 했다는 VOA 보도 보겠습니다.
네, 27일 기사인데요. 미국과 한국이 공동으로 북한 국적자 6명 그리고 외국 업체 2곳에 대한 대북 제재를 단행했고 이 조처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 자금줄을 전향한 거라는 내용입니다. 미한 양국이 제재한 6명의 북한 국적자는 러시아와 중국,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한철만, 전현근, 정성호, 오인준, 리동혁, 유부흥이고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등록법인인 알리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등록법인인 파이오니어, 벤컨트 스타 등 업체 두 곳이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27일 보도자료에서 오늘 조치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은행의 대리인과 해외에 있는 북한 정보기술 IT 근로자를 고용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미한 양국의 그 제재 명단에 오른 그 북한의 개인과 기업,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의 자금줄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한 겁니까?
네, 미국 재무부는 이번 제재 대상은 주로 러시아와 중국에 위치한 네트워크를 통해 활동하는 이들이 불법 자금을 이동 및 위장하고 제재를 회피하며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계획을 조율하고 유령 회사를 설립하며 비밀 은행 계좌를 관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알리스 파이오니어 벤컨트 스타 부동산은 미국의 제재를 받는 모 회사인 진영 정보기술협력회사의 대금을 지급해서 제재 명단에 올랐다고 설명했는데요. 특히 진영 정보기술협력회사는 지난해 미국이 북한 IT 인력의 국외 외화벌이 활동과 관련해서 제재한 기관 중에 한 곳입니다.
네. 자, 북한 은행 이름도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 금강은행은 미국 정부가 미국 은행들을 상대로 발표한 거래 시 주의해야 할 북한 은행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그 밖에 유붕, 리동혁은 모두 중국의 본사를 둔 단천은행의 대표들고요. 단천은행은 미국과 유엔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북한 조선광학개발공사에 탄도미사일 판매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재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 금융정보담당 차관은 27일 성명에서 오늘의 공동조치는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활동을 위한 수익을 창출하려는 이 북한의 노력을 방해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독자의 선택 끝으로 23일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확정된 미국 정부의 2024 회계연도 예산 중 북한 관련 지출을 다룬 보도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하원과 상원을 거쳐서 23일 바이든 대통령 책상 앞에 올라온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통합 패키지 예산에 국방, 국무, 국토안보 등 6개 분야 지출 법안이 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2024 회계연도 전체 미국 예산이 확정됐는데요. 북한 관련 지출은 인권 증진과 대북 방송, 북한 내 미군 유해 관련 활동에 국한됐다는 내용 보도입니다.
네. 자, 2024 회계연도는 지난해 10월 시작했고 올해 9월까지인데 이 북한 관련 지출을 포함한 그 패키지 법안이 거의 반년이 지나서야 확정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전체 예산이 확정되면서 북한 관련 지출 계획도 명확해졌는데요. 2024 회계연도와 마찬가지로 이 대북 방송과 인권 증진, 또 북한 내 미군 유해 발굴 관련 활동과 관련해서만 예산을 지출하도록 명시했고요. 미국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금한나라는 북한과 이란, 시리아, 쿠바 등 네 나라였습니다.
네. 자, 북한 인권 관련 예산 지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네, 북한 인권 관련 예산 지출은 민주주의 기금과 경제 지원 기금을 통해서 집행하게 했습니다. 대북 방송과 관련해서는 방송 시간을 2023 회계연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데 예산을 지출하게 했는데요. 미국 정부는 그동안 북한 인권 증진 활동 예산을 이 대북 방송 운용과 탈북 난민 지원 등에 사용해 왔습니다. 그 밖에 국방부 산하 전쟁 포로 실종자 확인국이 북한 내 미군 유해 수습과 신원 확인 관련 활동과 관련해서 북한 관련 지출을 할 수 있게 예외 규정을 뒀고요. 2023 회계연도와 마찬가지로 북한 정부의 사이버 공격 역량을 지원하는 해외 정부에 대한 원조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네, 독자의 선택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미국 사람들의 실생활 속에서 미국의 산업과 경제 이야기 알아보는 생활 속 경제 순서입니다. 요즘 미국의 주식시장이 화랑입니다. 주가 상승세로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오택성 기자가 주식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또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짚어드립니다.
파란색 또 파란색, 파래진 미국 주식시장.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색깔은 무슨 색일까요? 정답은 파란색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에서 이 파란색, 초록색은 상승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락은 무슨 색깔일까요?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에서 블러디 데이라고 하면 주가가 폭락한 날을 뜻합니다. 최근 미국 주식시장은 시원하게 파란물이 들었습니다.
The S&P 500 and the Nasdaq finished at record closing highs Thursday. As stocks got a lift from shares of companies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관련 업체의 주가가 올랐고 최근 물가 상승 관련한 자료가 전망치와 동일하게 나온 이유 등으로 최근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최고치로 마감했다라는 설명입니다. 주식이란 뭐죠? 자본주의 시장을 대표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주식입니다. 주식의 영어 단어를 보면 스톡입니다. 스톡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전을 보면 스톡은 재고품이나 비축물을 뜻하는데요. 여기에 나무 밑동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주식을 스탁으로 부르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재고품이라는 뜻이 자본금으로 확장되고 이것이 회사의 지분으로까지 의미가 확장됐다는 설명이 있고요. 중세시대 장사를 위해서 시장에 모인 사람들이 상품 가격을 추적하기 위해서 나무 기둥에 가격을 새겼고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회사의 소유권으로 의미가 확장됐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쨌든 공통으로 회사 지분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데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Stocks represent ownership in a company. By owning shares of stock, you own a piece of a company. If the company does well, the stock may increase in value.
If the company 주식은 회사 소유권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건데요. 주식 지분을 소유함으로써 회사의 일부를 소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회사의 실적이 좋으면 주식의 가치는 올라가고 반대로 회사의 실적이 나쁘면 주식의 가치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주식의 개념이 시작된 1600년대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시 네덜란드는 동인도 회사를 설립해서 수백 척의 상선을 운영했습니다. 이들이 전 세계를 돌면서 금과 도자기, 향신료, 비단 등의 무역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이 수백 척의 상선을 운영하는 데 드는 돈이 너무나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회사는 상선 무역에 자금을 대기 위해서 자본가에게로 눈을 돌렸습니다. 돈이 있는 자본가들에게 돈을 받아서 상선 무역을 하고 여기서 나온 수익을 이들 자본가와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실제 이를 통해서 무역은 점점 더 확대됐고 이를 통한 수익은 늘어났습니다. 회사뿐 아니라 회사에 자금을 댄 사람들 역시도 큰 이익을 거둘 수 있었죠. 자, 이를 현대 경제에 맞춰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농사 지을 때 이 밭에 심고 들어가는 장화를 만든다고 해보겠습니다. 장화를 만들어서 팔려면 이 초기 자본이 많이 필요합니다. 장화를 만들 재료를 사와야 하고 장화를 만들어낼 기계와 기계를 돌릴 공장을 짓는데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장을 지으면 여기서 일할 사람들을 뽑고 이 사람들에게 월급도 줘야 합니다. 처음부터 혼자 가진 돈으로 일을 다 하기에는 너무 큰 부담이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야 합니다. 경제적 용어를 쓰면 투자를 받아야 하는 거죠. 장화 공장에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대급부로 향후에 장화를 팔아서 번 이익의 일부를 나눠줘야 하는데요. 주식은 나중에 수익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증서라고 보면 됩니다. 주식을 많이 갖는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를 많이 했다, 그리고 회사의 수익 중에 돌려받게 될 지분도 크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주식으로 돈 버는 방법, 배당 수익과 시세 차익. 투자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한 회사에 투자해서, 다시 말해서 회사의 주식을 사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배당 수익과 시세 차익,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앞서 언급한 이 장화 공장을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화를 열심히 만들어서 팔아서 수익이 생겼습니다. 회사는 그 수익 중 일부는 다시 기계 설비를 늘리거나 더 좋은 재료를 구매하는 등 사업에 재투자를 하고 이익 일부는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 즉 주주들에게 나눠줍니다. 이때 주주들이 받는 것이 바로 배당 수익입니다. 자, 그럼 시세 차익은 뭘까요? 어떤 회사든 주식값이 항상 똑같진 않습니다.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값이 비싸지고 반대로 사려는 사람이 줄면 주식 가격이 떨어집니다. 장화회사의 주식은 언제 올라갈까요? 만약 정부에서 국내 농장에 대대적인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농장 작업이 늘어나게 되고 이에 장화가 더 많이 필요해지겠죠? 그러면 이를 예상한 사람들이 장화회사 주식을 많이 사려고 할 테고 그러면 주식 가격은 올라갑니다. 정부 지원 발표가 나기 전에 주당 10달러짜리 주식 10개를 샀다고 해볼게요. 자, 정부 지원 발표 후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이 회사 한 주당 가격은 20달러로 뛰었습니다. 그럼 내가 가진 주식은 한 주당 10달러씩 오르게 되죠. 총 10개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처음 살 때와 현재의 가격 차이가 100달러 납니다. 내가 살 때와 현재의 주식 가격 차이를 시세 차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세 차익으로 항상 이익만 볼까요? 아닙니다. 반대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정부에서 이 저렴한 외국산 농작물 수입을 대폭 늘리기로 발표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국내에서 농작물 생산량은 어떻게 될까요?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 국내 농작물 생산은 줄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밭일이 줄고 장화에 대한 수요도 줄게 될 겁니다. 그럼 장화 만드는 회사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줄게 되고 주식 가격은 떨어집니다. 좀 전과 마찬가지로 정부 발표 전에 한 주당 가격 10달러짜리 10개 주식을 사놨다고 해볼게요. 자, 정부 발표 이후 주식 가격은 5달러로 떨어졌습니다. 그럼 나는 이 회사 주식 10개를 100달러에 샀는데 현재 가치는 50달러로 줄었으니까 50달러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시세 차익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듯 주식 투자는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내가 선택한 회사를 둘러싼 대내외의 환경이 어떤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3대 주식시장. 지금까지 주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주식이 거래되기 위해서는 장마당 같은 시장이 필요하겠죠. 그것이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미국의 대표적 주식시장은 3개가 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 나스닥 그리고 아멕스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시장은 뉴욕 증권거래소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주식시장 중 한 곳이 바로 뉴욕 증권거래소인데요. 여기에서 회사의 주식이 거래되기 위해서는, 즉 상장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주식이 많이 거래되는데요. 비행기 제조업체인 보잉과 미국의 대표적인 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 미국 최대 자동차 생산업체인 포드와 GM 등의 회사 주식이 여기서 거래됩니다. 약 2,300개 기업의 주식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큰 주식시장인 나스닥은요, 원래 이 신생 벤처 기업들의 자본 조달을 목적으로 지난 1971년에 설립됐습니다. 주로 기술 관련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는 것으로 유명한 주식시장입니다.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서 세계 최대 검색 엔진인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그리고 아이폰을 만드는 애플 등의 주식이 나스닥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멕스는 미국의 중소형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는데요. 뉴욕 증권거래소나 나스닥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습니다. 상장된 기업은 약 140개 정도입니다. 미국의 경제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 속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 이번 시간에는 주식과 주식시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오택성이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린든 존슨 대통령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50부 린든 존슨 대통령 시대.
1965년 3월 미국 지상군이 남베트남 다낭에 처음 상륙했을 때 당시 미 의회는 존슨 대통령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미군 희생자 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미국 내에서 반전 움직임이 커졌습니다.
1965년 12월, 미국은 북베트남에 대한 공습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린든 존슨 행정부는 다시 한번 북베트남 정부에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북베트남은 또다시 협상을 거부했습니다. 호찌민이 주장하는 미군의 완전 철수는 베트남 전체가 공산주의가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1966년, 린든 존슨 대통령은 북베트남에 폭격을 다시 시작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모든 군인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미국 국민들은 단결할 것이고 또한 남베트남 국민들이 자신의 정부를 선택할 수 있을 때까지 미국 국민들은 단결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966년 미국에서는 주지사와 지역정부 관리를 선출하는 중간선거가 열렸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선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야당인 공화당은 대체로 린든 존슨 대통령의 베트남전에 대한 노력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전쟁과 관련된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존슨 대통령과 민주당을 비난했습니다. 존슨 행정부에서 매달 20억 달러가 전쟁 비용으로 사용됐습니다. 미국에서 여러 상품의 물가가 오르기 시작했고 달러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돈 가치가 떨어지면서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시작됐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경제 활동이 둔화됐고 그 결과 경기 침체가 발생했습니다. 베트남전 지원으로 미국 경제가 침체했다는 비난이 일었습니다. 비난이 커지자 존슨 행정부는 베트남에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변하며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미국인은 존슨 행정부가 베트남 전에 대해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뉴스 기자들은 정부가 발표한 것보다 적군 사망자 수가 훨씬 적다고 지적했습니다. 베트남전을 반대하고 존슨 행정부의 전쟁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점점 더 큰 규모의 반전 시위로 이어졌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미국인의 여론을 알아보기 위한 조사도 실시됐습니다. 1967년 7월에 실시된 한 연구에서 응답자의 반 이상이 존슨 대통령의 정책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미국인 대부분은 존슨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재선에 도전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린든 존슨 대통령은 베트남전에 미군을 파병한 것을 강력히 옹호했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의회 의원들을 향한 연설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그리스와 튀르기예에서 베를린과 한국에서 그리고 쿠바에서 수많은 도전에 부딪혔고 이를 극복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또 우리가 도전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용감한 사람들이 국가 안보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걸었기 때문이며 지금 이 시각 베트남에서 미군 군복을 입고 싸우고 있는 저들보다 더 용감한 사람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1968년 1월 베트남 음력 설인 때 휴일이 시작됐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음력 설에 대규모 군사 작전을 감행했습니다. 구정 대공세 또는 때 대공세로 알려진 총 공격에서 공산군은 남 베트남 44개 지역 중에 31개 지역을 공격했습니다. 공산군은 심지어 수도 사이공에 있는 미국 대사관까지 공격했습니다. 이 기간에 수많은 군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구정 대공세 동안 북베트남 공산군 5만 명, 남베트남군 1만 4천 명, 그리고 미군 2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베트남 최대 명절을 시작으로 쏟아진 총공세로 군인뿐만 아니라 베트남 민간인 수천 명이 희생됐습니다.
미국인들은 공산주의자들이 남베트남에 이렇게 대규모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많이 놀랐고 심지어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미국인들은 공산주의 세력이 규모가 작고 전투에서도 크게 패배하고 있다고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신뢰가 낮아지면서 존슨 행정부에 대한 대중의 지지는 더 떨어졌습니다. 민주당 내 존슨 대통령 반대 세력은 이 상황을 기회로 이용했습니다.
린든 존슨 행정부에 대한 미국인의 지지가 떨어지면서 일부 민주당 당원은 존슨 대통령의 위기를 대선 출마 기회로 삼았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명하는 전당대회 앞서 치러진 예비선거에서 몇몇 후보가 존슨 대통령에 맞서 대선에 도전했습니다. 뉴욕주의 로버트 케네디 상원의원과 미네소타주의 유진 메카시 상원의원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초기 예비선거에서 케네디 상원의원과 메카시 상원의원이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반면 존슨 대통령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미국 사람들의 이야기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오늘 소개해드리는 인물은 19세기 가장 위대한 여류 시인이라고 불리는 에밀리 디킨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4세기 동안 미국의 가장 독창적이며 위대한 시인으로 평가받는 에밀리 디킨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Because I could not stop for death, he kindly stopped for me. The carriage held but just ourselves.
죽음을 위해 내가 멈출 수 없기에 그가 나를 위해 친절히 멈추어 주었다. 마차에는 우리들과 불멸, 영원만이 남아 있었다.
지금 들으신 시는 1886년에 세상을 떠난 에밀리 디킨슨의 시 일부입니다. 디킨슨이 살아있는 동안 발간된 시는 10편 정도뿐이었습니다. 결코 많은 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익명으로 발표됐습니다. 그녀가 타계한 지 4년 후 몇 편의 시가 더 출간됐습니다. 그러다 1955년이 돼서야 디킨슨의 모든 시를 담은 시집이 나왔습니다. 에밀리 디킨슨은 모두 1775편이나 되는 많은 시를 남겼습니다.
I'm nobody. Who are you? Are you nobody too?
나는 아무도 아니야. 넌 누구냐? 너도 아무도 아니야. 그렇다면 우리는 단짝. 얘기하지 마. 걔네들이 떠벌릴 거야. 너도 알잖아. 정말 피곤해. 누군가가 된다는 건, 유명한 사람이 된다는 건 개구리 같아. 자기 이름 알리려고 기나긴 6월 내내 귀 기울여 듣는 늪에 울어대는.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아메리카 초기의 전통을 간직한 마지막 시인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최초의 현대 미국 시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각기 다른 디킨슨을 봅니다. 디킨슨은 신비로운 존재였습니다. 진짜 에밀리 디킨슨을 안다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당시대 그가 무엇을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녀에 대해 확실히 알려진 것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 뿐입니다.
에밀리 디킨슨은 1830년 12월 10일 미국 동부 매사추세츠 에머스트에서 태어났습니다. 에밀리는 태어난 집에서 죽을 때까지 살았습니다. 에밀리는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명문 마운트 홀리오크 대학을 다녔고 철학, 라틴어, 식물과 암석, 과학 등이 그녀의 전공이었습니다. 에밀리의 부모는 에머스트 지역에서는 유명 인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만나기 위해 에밀리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명한 변호사였고 한 임기 동안 연방의원에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디킨슨 씨는 여성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믿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성은 교육을 받으러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여성들의 유일한 과제는 남편을 돕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뿐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에밀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여러 권의 책을 사주셨다. 그러면서도 제발 읽지는 말라고 당부하셨다. 그 책들이 사람의 마음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에밀리 디킨슨이 쓴 시는 1700편이 넘는 많은 수였고 그녀의 문학에 관한 서적이 3권, 그 외에 그녀의 인생에 관한 여러 권의 책들이 나왔습니다. 그녀 최고 작품이라고 평을 듣는 시들은 1858년부터 1862년 사이에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산다. 나는 그의 얼굴을 본다. 나는 더 이상 방문자나 해지는 걸 보기 위해 떠나지 않는다. 죽음은 나의 유일한 프라이버시.
이 기간 동안 에밀리는 자신의 목소리를 시와 같다고 느끼는 듯했습니다. 그녀에게 영향을 미친 다른 요소들은 영국 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 기독교 성경, 자연 등이었습니다.
This is my letter to the world that never wrote to me. The simple news.
이것은 한 번도 답장하지 않은 세상에 보내는 나의 편지다. 자연이 온화한 장엄함으로 말해준 소박한 소식이다.
에밀리는 살아있는 동안 내내 남자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는 아버지의 법률회사 동료가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는 교회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녀를 도와준 또 다른 남자는 작가인 토마스 웬트워스 히긴스였습니다. 히긴스는 잡지를 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고 작품을 발표하지 못한 작가들에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에밀리는 30대 초 그에게 몇 권의 시를 포함해 편지를 썼습니다. 히긴스는 답장을 써줬고 나중에는 애머스트로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그 후 약 2년 동안 에밀리는 더 많은 시를 써 보냈습니다. 그러나 히긴스는 그녀의 시를 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에밀리의 시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에밀리의 시가 랄프 왈도 에머슨, 헨리 데이비드 소로, 월트 위트맨 등 그 시대 미국 최고 문학가 대열에 도달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런 작가들이 에머슨의 기이한 생활 방식 때문에 그녀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역사가들은 또한 에밀리가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아 히긴스 같은 인사들에게만 글을 쓴 것일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에밀리의 삶이 거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작가들은 그들 나름대로 그녀의 삶을 창작해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흥미있어 하는 것들을 에밀리도 그랬으리라 짐작하고 이야기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작가는 에밀리를 연구하는데 흥미로운 부분은 우리가 그를 너무 모른다는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함께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반드시 인생이란 것이겠지요. 그렇지만 인생은 저쪽 선반 뒤에 있습니다.
에밀리 디킨슨은 자신의 시를 배를 짜듯 모아서 한쪽으로 채워놓았습니다. 에밀리는 자신의 삶도 그렇게 꿰매고 짜서 한쪽에 놓아두었습니다. 에밀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녀가 연로해지자 찾아오는 사람들도 드물어졌습니다. 자신도 집을 나서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에밀리가 물러난 때는 남북전쟁이 일어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 전쟁은 미국의 역사를 바꾼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밀리에게 타격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에밀리는 1886년 55살로 숨졌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세상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에밀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녀의 시에 관한 글을 쓴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에밀리가 타계한 지 100년이 지난 뒤 그녀는 미국의 가장 위대한 시인 중 한 명으로 떠올랐습니다.
The brain is wider than the sky. For put them side by side, the one the other will contain.
내 마음은 하늘보다 더 넓어 나란히 높으면 마음이 하늘을 담으니까.
에밀리가 타계한 뒤 그녀의 동생 라비니아는 잠궈진 방에서 40여 개에 달하는 언니의 시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라비니아는 히긴스에게 그 시를 출판하자고 제의했습니다. 히긴스도 그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시집이 출판되기 시작했습니다. 머지않아 독자들은 에밀리가 그저 단순한 자연 시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Surgeons must be very careful when they take the knife.
외과의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그가 칼을 들 때는 그들의 섬세한 절개 아래 죄인은 휘젓네 목숨을.
에밀리는 생전에 기독교의 반기를 든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신앙에 관한 시를 자주 썼습니다. 에밀리는 집을 떠난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주 먼 곳의 이야기를 시로 썼습니다. 에밀리는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인생은 빨리 지나간다. 그래서 삶을 알차게 살아야 한다고 썼습니다.
만약 내가 한 애타는 마음 멈출 수 있다면 나 헛되이 사는 것 아니리. 만약 내가 한 생명의 아픔을 덜고 한 괴로움을 달래주고 기진맥진에서 떨어지는 울새 한 마리를 다시 둥지에 돌아가게 할 수 있다면 나 헛되이 사는 것 아니리.
이 시간에는 19세기 미국 시 문학의 중심 인물로 평가되는 에밀리 디킨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